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오전 6시에 9860kHz로 밤 10시에 9740kHz로 밤 11시에 964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46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987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셋째 날 11월 2일 화요일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있으라. 바알부올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 바알부올에 가담한 사람들은 모두 멸망당했다. 하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은 반역에 동참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신명기 4장 4절. 위의 성경절이 죄에 빠진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죄와 유혹, 그리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 이 말씀에서 어떤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성경절과 그 앞절에 등장하는 모든이라는 단어에 대비해 집중해보라.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은 멸망당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생존하였다. 그 당시 중간 지대는 없었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예수님 편에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선택해야 한다. 붙어 떠나지 않은 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다베크인데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에 꼭 붙어 있겠다는 강한 결심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가 창세기 2장 24절에서 사용되는데 거기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라고 표현되었다. 이 단어가 신명기에서 네 번 더 등장하는데 모든 경우에서 의미하는 바는 같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그들이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힘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동사의 주어였다는 사실이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했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로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죄에 빠지지 않을 것이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수 있으시다. 그렇게 되기 위해 바알부올에서 하나님께 충성했던 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꼭 붙어 있겠다고 결심해야 한다. 만약 그렇게만 한다면 어떤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할 수 있다. 교훈입니다. 바알부울에서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았던 자들은 죽음을 면하였다. 이처럼 우리도 죄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 편에 꼭 붙어 있기로 선택해야 한다. 묵상. 고린도전서 10장 13절과 유다서 1장 24절을 읽어보십시오. 신명기 13장 4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말씀이 신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까? 적용. 죄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께 꼭 붙어 있기 위해 그대에게 날마다 필요한 훈련은 무엇입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믿음으로 붙잡음. 우리는 신실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도록 맡겨야 한다. 그분께서는 항상 살아계셔서 시련과 시험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 간구하신다. 그대의 마음을 의의 태양의 광명한 빛을 향하여 열라. 의심의 씨앗을 뿌리지 않도록 그대는 한치의 의심도 의심 섞인 단 한마디의 말도 그대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를 위해 풍성한 축복이 있다. 그것들을 믿음으로 붙잡도록 하자.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392.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마다 죄의 유혹이 가득합니다. 자칫 방심하면 그 유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기로 결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죄의 유혹을 물리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에게 이런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께서 맡겨주신 가정을 위하여 또 부모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께서 이 소자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 강의와 말씀들을 통하여 듣는 주의 백성들이 마음에 큰 깨우침을 받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의 교수 박종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강의와 말씀은 영적인 측면과 심리사회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에 대한 말씀을 첫 시간으로 좀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빌립보 2장 5절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외에 많은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에 영적인 것을 추구할 것에 대하여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을 추구해서 영적인 존재가 되려면 현실적인 자신의 삶을 점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보면 삭개오의 경험에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삭개오의 경험에서 그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지만 그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자신의 문제를 결코 등한히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났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께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길으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그때 예수께서 갑자기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시죠. 그때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다섯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너 말이 참되도다. 이때 여인은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사마리아 여인도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지만 그의 현실적인 문제를 등한히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여인으로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를 예수께서 결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들이뒀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와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형제들과의 화목한 관계를 유지할 것을 더욱더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특별히 저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리 사회적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성경상의 인물들을 보면 한결같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하여 노력을 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등한히 했을 때는 영적인 것을 온전히 완성해 나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다양해졌고 복잡해져서 많은 사회 문제와 대인관계 어려움과 갈등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대인관계, 학교에서 대인관계,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 등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는 그 한계 범위를 넘어서고 있죠. 또 신앙 안에서 인간관계 갈등이나 문제가 없다면 사실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 없겠지만 신앙 안에서 인간관계 갈등이나 불편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면 저나 여러분은 상담이나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도나 가르침을 생활에서 실천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영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심리나 상담은 사람 혹은 자신에게 있는 심리적 원리를 발견하게 하여 가족이나 동료,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유용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영역이라고 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교회 목사 혹은 장로, 집사, 학교의 교사, 가정의 부모, 자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목사로서 혹은 장로로서 집사로서 교사이기 전에 한 여자의 남편이고 한 남자의 아내이며 아이들의 부모입니다. 그리고 남편 혹은 아내이기 전에 나는 어느 부모의 아들과 딸이며 유기체로서 한 사람입니다. 나는 목사로서 혹은 장로로서 집사로서 교사로서 좋은 역할을 했는지는 몰라도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에게 어떠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아이들의 부모로서의 역할은 어떠했는가? 또 어느 부모의 아들과 딸로서 나의 정체성과 나됨은 어떠한가를 살펴보고 자신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알아보기 위한 도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도구가 있는데요. 그 도구가 다름 아닌 내면 아이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 내면 아이의 정체와 그 역할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럼 내면 아이란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어린 시절의 내면 아이에 대한 글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그랬을런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마음속 깊이 소원하던 일이 내게도 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줄 뻔히 알면서도 혹시나 내게 이런 일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크리스마스 때면 마음속 깊이 소원하던 선물처럼 받고 싶은 선물이 내게도 꼭 하나 있다. 그런데 사실은 어느 누구도 이 선물을 내게 가져다 줄 수 없다. 사람들은 아마 그런 일은 결코 이루어질 수도 없고 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겠지만 나는 지나간 나의 어린 시절을 되돌려 받고 싶다. 이것이 내가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을 되돌려 받고 싶습니까? 사실 저는 어린 시절을 되돌려 받고 싶습니다. 되돌려 받을 수는 없겠지만 되돌려 받을 수만 있다면 저도 어린 시절을 좀 되돌려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부터 어린 시절을 되돌려 받고 싶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어린 시절은 상처투성이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내면아이에 대한 개념을 배우고 학습하면서 나의 내면아이를 발견하고 내 속에 있는 심리적 상처를 발견하고 치유하고 회복되면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나는 지나간 어린 시절을 선물로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면 지난 날의 상처투성이의 삶으로 다시는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떠나가버린 지난 어린 시절의 아이, 그 아이가 지금도 당신과 내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당신과 나의 마음의 문 뒤에 서서 혹시라도 자신에게 무슨 멋진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속에 있는 심리적 내면 아이가 오랫동안 저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내면 아이가 저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저는 그 상처에 힘입어서 그냥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면 아이를 발견하고 이 나의 내면 아이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저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던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자신에게 무슨 멋진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 멋진 일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속에 있는 내면 아이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면 아이 입장에서 보면 멋진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면 아이의 주인인 내가 나의 내면 아이를 만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내면 아이의 상처에 의해서 저는 어렵게 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 책 한 권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 책은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그 책입니다. 바로 상처받은 내면 아이 치유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바로 존 브래드쇼입니다. 이 저자의 내면 아이 상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 나이 마흔이 되던 어느 날 나는 아내와 아이들이 완전히 겁에 질려 공포에 떨 정도로 버럭 소리를 지르고 불같이 화를 내고는 가족들을 그냥 내버려 둔 채 차를 끌고 무작정 뛰쳐나왔다. 그러나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 모텔방에 나 혼자 앉아 있었다. 너무나도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세상에서 내가 가장 원하던 것이 바로 우리 가족의 사랑과 행복, 그리고 친밀감이었는데,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나 때문에 가족의 휴가를 망친 것이 벌써 세 번째라고요. 혼자 창피하며 그 싸구려 모텔방에 앉아 있는 동안 갑자기 내 어린 시절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내가 11살 되던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것 같아. 나는 토라져서는 아버지에게 한마디 말도 하지 않은 채 어두운 내 방에서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다. 그날 아버지는 늦게 집에 들어오신 데다 약간의 술 기운까지 있었기 때문이었다. 난 화가 났고 온 가족의 크리스마스를 망쳐버린 아버지가 죄책감을 철저히 느끼도록 해주고 싶었다. 내가 화났다는 걸 말로는 표현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분노를 말로 표현한다는 것, 특히 부모님에게 화를 낸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나의 분노는 내 영혼의 곰팡이가 썰어가는 것처럼 서서히 곪아가고 있었다. 그런 나 자신을 들키지 않으려고 내 인생 내내 주위를 경계하며 조심스럽게 살아왔다. 덕분에 나는 아주 좋은 사람이라는 평을 받았고 내 아이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였다. 휴가 기간 동안 내가 했던 행동에서 화가 나서 내 가족을 밀어내는 것으로 그들에게 벌을 준다고 생각한 것이 바로 나의 어린 시절로 다시 퇴행한 것이다. 이 존 브래드 쇼는 아버지의 억압 속에서 성장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크리스마스 이브를 망쳤지만 어린 존은 아버지가 돌아오면 가족들과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존은 화가 났죠. 그러나 아버지에게 대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늘 순종적이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었던 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마흔이 되었지만 가족들과 휴가를 보내는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욱하는 성미가 치료받지 못한 그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가장 만만한 그의 가족들한테 그의 성미가 여러 번 일어났던 것입니다. 내가 확실하게 이해하게 된 사실은 어린아이의 성장이 저지되거나 감정이 억제되었을 때, 특히 화가 나거나 상처받았을 때의 감정들을 그 아이가 그대로 가진 채 자라서 성인이 된다면 화나 있고 상처받은 그 아이는 어른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그의 내면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상처받은 내면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존 브래드 쇼에 의해서 그의 내면 아이를 알게 되고 그가 내면 아이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내면 아이가 어떤 모습임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치료되는 경험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내면 아이의 상처가 가족들을 어렵게 만들고 자기의 자신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존 브래드쇼의 내면화의 상처에 대한 요약을 해보면 아버지의 만행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만행은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날을 망쳤죠. 아버지는 늘 권위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 인해서 억압적인 가정 분위기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만행에 의해서 존의 감정은 어떠했는가? 화가 났으나 그 감정을 억압시키게 되었던 것이죠. 아버지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욱하는 감정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성인이 된 존의 태도는 분노 폭발인 것입니다. 휴가를 망칠 정도로 말입니다. 이런 분노 폭발은 그가 11살 때 그리고 11살 이전에 가졌던 감정이기 때문에 바로 가족들에게 하는 그의 욱하는 성미는 연령 퇴행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는 한때 자신을 들키지 않으려고 자기 인생 내내 주위를 경계하며 조심스럽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덕분에 그는 아주 좋은 사람이라는 평을 자녀들에게 받았죠. 그리고 내 아이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였던 사실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성인이 되었을 때 분노를 참지 못하는 그런 어른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상처받은 내면화의 영향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어린 시절에 받아야 할 욕구들이 있는데요. 이 욕구를 자기애적 욕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아이들은 자기애적 욕구가 있습니다. 이 자기애적 욕구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이해받고 존중받고 사랑받고 수용받는 이런 것이 자기애적 욕구인데 이 자기애적 욕구가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바로 부모에 의해서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애적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았을 경우에 그리고 부모의 부재로 부모의 방임으로 부모와의 정서적인 소통의 부재로 또 부모의 억압으로 부모의 무서움으로 부모의 학대로 수치심을 갖는 모든 행동과 사고 등은 우리의 사고방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바로 내 마음속에 상처가 된다는 거죠. 소위 내면화의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상처를 전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란 누군가? 바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인 것입니다.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상처를 잘 인식하지 못했다가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착하고 순한 사람처럼 여겨졌지만 결혼하면서 내 아내와의 관계에서 내 남편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내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동안 부모로부터 받았던 또 억압되었던 감정과 정서가 그때부터 서서히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상처를 전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상처들 품은 채로 살아갑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은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상처를 전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과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감정과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내가 어렸을 때 부모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공급을 받지 못하여 입게 된 내면의 상처가 나의 감정과 갈등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감정과 갈등의 원인이 내면의 상처인데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분노의 감정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부부 간의 갈등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자녀들과의 갈등으로도 이어지게 되는데 이런 갈등의 근본적인 것은 나의 내면의 상처. 이 내면의 상처는 내가 어렸을 때 주 양육자와의 정서적 양육의 부재로 인하여 생긴 모든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처받은 내면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는 보다 심각한 흔적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 중독, 알코올 중독, 섭식장애, 자살 욕구, 자살 기도, 우울, 불안, 공황장애, 완벽주의, 그것뿐이겠습니까? 자존감의 결여, 또 지배성, 인격장애, 의존욕구, 강한 소유욕, 수치심, 강박증세, 무기력, 또는 어떤 사람에 대한 적개심. 이런 부분들은 상처받은 내면 아이로 인하여 생긴 심각한 심리적 증상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린 시절의 경험이 우리를 지배하거나 조종한다는 증거이며 내면화의 상처가 우리의 삶과 관계를 어렵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정적 대립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감정적으로 그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도 자녀를 양육할 때 감정적으로 상처를 준 기억이 참 많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그들에게 바른 규칙을 가르치기 위하여 정서적으로 억압시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았던 것을 시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부모로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잘못 양육했다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자녀들에게 권위적이고 엄격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양육할 수밖에 없었을까를 생각해 보았더니 제 어린 삶이 그런 양육을 받아왔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녀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진심 어린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저의 마음을 온전히는 받아주지 못했다 하더라도 제가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억압을 시키고 감정적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부모로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자녀였을 때, 제가 어렸을 때 부모가 저에게 좀 더 따뜻하게 양육을 했더라면, 나를 좀 더 인격적으로 대해주었더라면, 나를 좀 더 친밀하게 대해주었더라면, 나와 정서적 교감을 좀 더 많이 나눠주었더라면, 나와 많이 놀아주었더라면, 나는 그런 영향력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이고 능동적이고 화기애애하고 친밀하고 정서적 교감을 보다 잘 나눴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상담 공부를 하기 전에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몰랐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실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기도하면 말씀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해 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내 속에는 아직도 심리적인 상처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고 또 교인들을 만나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본을 주시면서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상담의 원리는 갈등 있는 가족과 이웃에 대하여 죽기까지 사랑하라고는 하지 않지만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에 대하여 그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 및 상담의 원리가 아무리 심도가 깊다 하더라도 영적인 신앙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말씀이 절대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자전거 타는 기술과 자동차 운전 기술을 배우는 것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필요하면 배워야 하고 또 잘 배워서 교통사고 없는 운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다가 운전자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의 운전 생활은 더욱 좋은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간관계 갈등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학습해야 하고 교육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심리나 상담의 원리를 학습하면 인간관계의 갈등과 어려움을 감소시키거나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학습자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의 가족관계의 삶은 더욱 좋은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가정과 건강지의 부모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암처럼 사회를 좀먹고 있는 부절제와 그 밖에 악의 파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함에 있어서 자녀들의 습관과 품성을 형성시켜주는 법을 부모들에게 가르쳐주는 일에 더욱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면 100배 더 좋은 결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서도 부모 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담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 사랑받을 대상이고 부모는 교육받을 대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 사랑에 의해서 변화가 되고 부모는 교육에 의해서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학교 교육을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또 신앙 교육을 통하여 배워왔습니다. 또는 상담 교육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됨됨이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많은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은 어떻게 보면 대학을 가기 위한 그런 교육에 많이 치중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치중해야 할 우리의 교육은 우리의 인성을 발달시키는 그런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심리적 상처들을 지닌 채 살아가죠. 젊거나 미혼일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되어 같은 상황에 직면하면 어린 시절의 상처가 깨어납니다. 애정어린 관심을 받지 못했던 일, 학대받았던 일, 충격적이었던 말들, 너무 외롭고 힘들었던 상황들이 바로 어제 일처럼 펼쳐지죠. 그리고 상처받은 아이는 부모인 지금의 자신과 겹쳐지기도 하고 내 아이와 겹쳐지기도 합니다. 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선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상처와 고통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고귀하고 특별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돌아가서 위로와 격려를 받아 안정을 취하듯 우리는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께 돌아가서 성령의 생기를 받아야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운으로 살아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새 삶의 연속인 것입니다. 우리의 두 다리는 언제나 땅을 밟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허공에서 떠있는 삶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땅에 있는 땅을 밟고 서 있는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정신은 하나님을 향하여 찾고 또 발견하고 발전되어 가는 그런 삶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살면서 관계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감에 있어서 우리가 상처받기 쉽고 또 내가 받은 상처로 인하여 내 가족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 속에 있는 심리적 내면화의 상처가 어떤 것인지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내면화의 상처를 발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열심히 주를 섬기기를 원하시지만 나의 사적인 삶에 있어서 나의 인간적인 삶에 있어서 내 형제와 내 부모와 내 가족들과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면 또 이런 심리적 상처가 있다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치료를 받아야 하고 상담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또 이 마음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심리적인 상처를 잘 치유받음으로 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더 진솔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상의 오솔길의 김은아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의 교회 증언 3권을 함께 명상하시겠습니다. 토론의 효과. 다윗은 그토록 형편없는 인물로 여겨졌다고 해서 격분하지 않았으며 또한 그의 무시무시한 위협 앞에 두려워 떨지도 않았다. 다윗은 이렇게 대답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은 골리앗에게 골리앗이 다윗에게 행하기로 협박한 바로 그 일을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그에게 행하실 것이라고 말한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사무엘상 17장 47절. 우리 목사들은 토론에 도전하거나 촉발시키지 말아야 한다. 진리의 반대자들 편에서 도전하게 하라. 나는 K형제와 다른 목사들이 골리앗 노릇을 하고 있다는 하늘의 지적을 받았다. 또한 그들이 감히 토론을 벌여놓은 다음에는 마치 사울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갑옷을 신뢰하도록 하려던 것처럼 미리 준비해놓은 논증을 신뢰한다. 그들은 겸비한 다윗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으며 그분을 저들의 힘으로 삼지도 않았다. 그들은 마치 골리앗처럼 자신을 갖고 뻐기면서 나아갔으며 예수님 뒤에 숨지 않고 자신을 높였다. 그들은 진리가 강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낮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진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 주시기를 믿음으로 그분께 의탁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고했으며 그 균형을 상실했다. 또한 자주 토론이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그 결과는 자신의 영혼뿐 아니라 타인의 영혼들에게까지 해를 입혔다. 나는 일부 젊은 목사들이 토론에 대한 정열을 갖고 있는데 그들이 자신의 위험을 깨닫지 못하는 한 그것이 저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라는 하늘의 지적을 받았다. 나는 엘 형제가 큰 위험에 빠져 있다는 하늘의 지적을 받았다. 그는 자기 마음을 그릇된 방향으로 훈련하고 있다. 그는 사업의 단순성으로부터 빠져나갈 위험 속에 처해 있다. 그가 사울의 갑옷을 입게 될 때 만일 다윗처럼 스스로 효능을 입증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벗어버릴 만한 지혜가 있다면 그는 너무 멀리 빗나가기 전에 회복이 될 것이다. 이 젊은 설교자들은 이론적인 것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가르침을 연구해야 하며 또한 예수님께 배워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그분의 은혜, 그분의 온유, 그분의 겸손과 정신적 겸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만일 그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업 때문에 이스라엘의 대적을 만나기 위해 나아가는 일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지점에 이르게 된다면 또한 만일 그들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분의 힘으로 나아간다면 그분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며 그분의 진리가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게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모본을 끼치셨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했거늘. 유다서 9절. 설교자가 목사의 본연의 위치에서 내려와 희극의 한 장면 속에서 그러는 것처럼 그 반대자를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린다면 혹은 그가 독설적이고 날카로운 인물이 되어 그를 야유한다면 세상의 구주께서도 감히 행하시지 않은 일을 행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원수를 수중에 놓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반대하는 이들과 논쟁을 벌이는 목사들은 단순히 인간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그의 악한 천사들의 무리와도 싸우게 된다. 사탄은 진리를 옹호하는 목사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노리고 있으며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중단하게 될 때 또한 저들의 말이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랑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들에게 능력을 더해줄 수 없으며 또한 그들을 계몽할 수도 없다. 그들은 저들 스스로의 능력으로 행하도록 저들을 떠나며 악한 천사들이 흑암 가운데로 몰려온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진리의 반대자들은 때때로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이며 토론은 실제적인 선보다는 더욱 많은 해를 끼친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 K, L, M, N 형제는 토론에 대한 사랑을 격려하기보다는 개인적인 경건 연마에 애를 써야 한다. 그들은 사람들의 감정을 휘어잡음으로 흥미를 자아내는 데 익숙해지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양떼의 목자가 되기 위해 애써야 한다. 이 형제들은 겸손하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 온유하게 헌신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분의 조력자가 되는 것을 바라기보다는 영특한 토론자로서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성공을 거두는 일에 더 기대는 위험 속에 빠져 있다. 청년들의 위험과 의무. 두 청년에게 전한 기별. 지난 12월 나는 청년들의 위험과 유혹에 대한 하늘의 지적을 받았다. 오 씨 집의 두 어린 아들들은 회심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자아에 대해 날마다 죽어야 할 필요가 있다. 충성스러운 사도 바울은 날마다 신선한 체험을 했다.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한다. 이것은 이 청년들에게 필요한 바로 그 체험이다. 그들은 현재의 의무를 무시하고 실제적인 생애의 필수적인 교육을 등한히할 위험 속에 빠져 있다. 그들은 인생의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책만의 교육이 주목할 만한 전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청년들은 가정에서의 의무가 있는데 그들은 이것을 무시한다. 그들은 마땅히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의무와 가정적 책임을 짊어지는 것에 대해 배우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충성스럽고 실천적인 어머니가 있는데 그는 그 자녀로 인해 짊어질 고통의 필요가 없었던 수많은 짐을 짊어지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 그들은 저들의 어머니를 공경하는 데 실패했다. 그들은 아버지의 짐을 자신의 의무로서 짊어지지 않았으며 아버지를 공경해야 할 만큼 공경하는 데 실패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